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려라 과학세상 41번째 시간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은 먼저 최신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로 시작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최근 화성 탐사선인 로버의 임무를 시작한 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화성 탐사 로버 임무는 지난 2004년 로버 차량인 스피릿과 오퍼튜니티가 화성에 도착하면서 시작됐는데요.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국립항공우주박물관에서 열린 10주년 기념식에서는 나사 소속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화성 탐사 로봇이 지금까지 이룬 업적과 미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 소식 이은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골프장 안에서 이동할 때 타는 작은 전기자동차 크기만 한 스피릿은 2004년 1월 4일 화성에 내렸고 쌍둥이 로보 오퍼튜니티는 3주 후 화성 반대편에 착륙했습니다. 원래 두 로버는 90일 동안 작동할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질학자 존 그랜트 씨는 두 로버가 계획보다 더 오래 작동하면서 과학자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보내줬다고 말합니다.
What we essentially get is a field geologist on Mars.
화성에서 스피릿과 오퍼튜니티는 야외 조사를 나간 지질학자들의 임무를 수행했어요. 지표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바위를 검사하거나 먼 옛날 화성의 환경이 어땠는지 지질학적 측면에서 보여줬습니다. 특히 물이 이런 환경을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세하게 알려줬죠.
나사와 스피릿 사이의 교신은 2010년 3월에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오퍼튜니티는 여전히 작동하는데요. 오퍼튜니티는 지금까지 화성 지표에서 38km를 움직이면서 과학 정보를 보냈습니다. 화상 탐사 로버 임무에서 주 검사관을 맡은 스티브 스콰이스 씨는 두 로버가 화성에 물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은 것이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고 설명합니다.
I did not expect that the evidence for liquid water.
사실 전 로버가 화성에 처음 착륙했을 때 화성 지표와 지표 아래에서 액체 상태 물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나사 화성 탐사 프로그램의 데이비드 라브리 씨는 화성 탐사 로봇을 개발하는 데 들어간 기술이 우리 일상생활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구글이 개발한 무인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달린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화성 탐사 로봇 제작에 들어간 기술이 이런 무인 자동차 개발에도 적용됐고요. 또 로봇 개발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몇몇이 실제로 무인 자동차 개발에도 참여했습니다.
One, main engine start, zero, and lift off of the Atlas V with Curiosity, seeking clues to the planetary puzzle about life on Mars.
2012년 8월에는 또 다른 로버인 큐리오시티가 화성에 착륙했습니다. 큐리오시티는 충전지가 아니라 작은 원자로로 작동돼서 몇 년 동안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사는 또 오는 2020년에도 화성 탐사 로버를 발사하는데요. 나사는 사람을 정기적으로 화성에 보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서부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열리는 국제 소비자 가전 전시회, 영어로 약자 CES만큼 미래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전시회도 없습니다. 올해 CES에서는 무인 자동차와 태양열 자동차가 선을 보였고요. 또 비교적 잘 알려진 신기술인 3D 프린터도 나왔습니다. 3D 프린터는 재료를 층층이 뿌려서 3차원 물체를 만들어내는 기계인데요. 이번 전시회에서는 특히 3D 프린터로 찍어낸 음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국제 소비자 가전 전시회 CES에서는 무엇이든 찾을 수 있습니다.
What you need is a robotic exoskeleton.
방금 나온 소리는 전시회에 나온 로봇에서 나오는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번 CES는 특히 자동차 애호가들에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프랑스 자동차 회사 르노가 전기로 달리는 경주용 자동차를 선보였습니다. 다음 독일의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아우디는 자동으로 움직이고 스스로 주차 공간에 들어가는 자동차 A7을 선보였습니다. 지난해엔 사람 없이 자동차를 몰 수 있게 하는 컴퓨터가 차 뒷부분을 모두 차지했지만 올해엔 판형 PC 크기만한 카드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I chose my stop and now Navia is going to go.
프랑스 회사 인덕트 테크놀로지도 무인자동차 나비아를 선보였는데요. 인덕트 테크놀로지의 막스 르페브르 씨는 나비아가 전기 동력만으로 작동한다고 말합니다.
It's a shuttle, so it's for public transport.
나비아는 8명에서 10명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차입니다. 나비아는 박쥐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비슷하게 기능하는 레이저로 작동을 하죠. 레이저를 쏴서 차 주변에 있는 벽이나 물건 등을 식별합니다. 그러니까 나비아는 레이더처럼 레이저를 쏜 뒤에 사물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레이저를 토대로 주변 지도를 만들고 이 지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한편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는 태양열 자동차 시맥스 솔라 에너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태양열 자동차의 지붕에는 지별판이 들어간 덮개가 있는데요. 포드 자동차의 데이브 맥크레디 씨는 이 덮개의 특수한 장치가 설치됐다고 설명합니다.
It boosts the power of the solar panels by essentially magnifying the sun.
특수 렌즈가 태양광선을 증폭해서 지별판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높이는 거죠. 이 특수 렌즈가 태양광선을 되도록 많이 잡아서 지별판에 집중적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태양광선이 약한 곳에서도 차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맥스 솔라 에너지는 구상 단계에 있는 차입니다. 그런데 이번 CES에서 현실에 더 가까운 전시품을 찾는다면 3D 프린터가 바로 그런 물건입니다. 3D 프린터는 정교하고 훌륭한 외형을 지닌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값이 점점 내려가고 있어서 가령 가격이 $500도 안 되는 3D 프린터도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종합인쇄기기 전문업체 3D 시스템스의 리즈본 하슬렌 씨는 2014 CES에 출품한 자사 3D 프린터가 음식을 만들어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회사가 안전한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3D 프린터 두 종류를 선보였습니다. 안전한 음식을 만드는 3D 프린터는 우리 회사 제품이 처음입니다.
두 제품의 이름은 셰프젯과 셰프제프로인데요. 하슬렌 씨는 두 제품이 녹인 설탕으로 사탕과 케이크 장식을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So you might say, I want to work on a cake topper, or I want to work on a drink sweetener.
케이크 위에 다는 장식이나 사탕을 만들고 싶은가요? 저희 회사 프린터로 당신이 원하는 크기와 모양의 사탕이나 장식을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설탕을 재료로 쓰는 3D 프린터는 시장에 나오면 $5,000에서 $10,000 사이의 가격표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상식.
네,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서 설명해드리는 생활 속 과학상식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보통 주사라면 질겁을 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주사 맞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미국과 일본의 의료기기 회사들이 맞을 때 통증을 느끼지 않는 주사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이 통증 없는 주사가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김정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주사가 아픈 이유는 주사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 통증이 없다면 주사바늘이 없다는 말인가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소개된 최신 기술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바늘이 있고 다른 하나는 없습니다. 먼저 미국의 3M사가 개발한 기술은 바늘은 있는데 미세한, 그러니까 아주 작은 바늘을 사용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미세한 마이크로 바늘이 들어있는 파스를 피부에 붙이면 5분 안에 주사액이 피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파스라고 하면 타박상, 근육통, 신경통 따위에 쓰이는 소염 진통제로 대개 피부에 넓게 붙이는 형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파스와 미세바늘을 이용한 주사는 벌써 임상시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바늘이 없는 주사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궁금하네요.
네, 이 기술은 벌써 나온 건 아니고요. 앞으로 개발될 기술인데요. 일본 의료기기 회사인 니토덴코가 바늘 대신에 열을 가해서 피부를 통해 약을 투여하는 의료기기를 개발해 2020년부터 시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몇 년 전에 이 고통 없는 주사 기술이 개발됐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3년 전에 남한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개발한 주사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주사기 중간에 고무막이 있고 아래엔 주사액이 그리고 위엔 물이 채워진 주사기를 쓰는데요. 레이저로 물을 쏘면 엄청난 압력이 고무막을 밀고 이 압력에 밀린 고무막이 밑에 있는 주사액을 노즐을 통해서 뿌리는 원리입니다. 노즐로 나오는 약물 줄기가 주사바늘보다 가늘어서 신경을 건드릴 확률이 낮다고 하는데요. 또 신경을 건드려도 약물 줄기 이동 속도가 초당 100m에서 200m로 워낙 빨라서 사람이 통증을 느낄 새가 없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통증 없는 주사와 관련된 과학상식 알아봤습니다. 김정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통증 없는 주사 기술이 상용화되면 집에서 수시로 인슐린 주사를 놔야 하는 당뇨병 환자들이나 주사 맞기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아이들이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는군요. 네, 지금까지 열려라 과학세상이었습니다.